신데렐라처럼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젊은 우리 여자 청년들이나 젊은 결혼하는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왜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직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합니다. 보아스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부자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데렐라 같은 환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의 결과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정은 힘들고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과만큼 좋게 끝난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 마음이 편합니다. 불행으로 끝나면 아 이걸 괜히 봤다 혹은 괜히 읽었다라는 마음이 더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저자나 그 감독이 만들면 보지 않게 되지요. 해피엔딩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해피엔딩 같은 삶이 그 내용을 통하여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룻기의 끝부분입니다. 근데 읽어서 알겠듯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룻기 4장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되며 가장 좋은 말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해피엔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될수 있을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인생을 가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에 제약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약된 요소와 그 환경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 최선을 다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3장 18절에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될 내용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겠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지. 라고 하는 자세는 굉장한 오해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열심히 감당했던 나의 일들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결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감사하게 그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결과는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게 나쁘게 나타날 겁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면 저 땅에서 나타나겠죠. 언젠가는 물으시고 언젠가는 책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 가운데 자기들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일을 했다면 보아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합니다. 보아스도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통하여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으로 새벽같이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그와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가 룻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보아스 역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보아스도 역시 압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스는 자기가 일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취했던 행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그 성문 위에 올라앉아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앉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보아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의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하나가 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4장 구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즉 자기가 이제 기업물을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엘리멜렉 가정의 모든 재산적인 일들을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되찾아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가 끊긴 이 가정에 나오미가 홀로 남아있는 이 가정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함께 대를 이어줄 그렇게 아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증인을 삼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그 자리에 있는 10명의 장로들과 그 베들레헴 백성들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포함된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 이 일에 증인으로 10명의 장로들이 부름받고 있고 그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부름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증인을 삼았을까요? 굳이 증인 삼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루어가면 될 텐데 굳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장로들을 불러모아 마치 공식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룻이라는 여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가난한 처지가 되어 그렇게 와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인권이나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그 당시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부자, 노인과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 굉장한 루머들이 퍼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의 명예도 실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면 저 노인네가 젊은 며느리를 이용해서 한몫 잡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말이 그냥 공공연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라면 좀더 분명하고 좀더 공적인 모습으로 그것들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고 그가 소원했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으로 삼았던 보아스의 의도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장로와 백성들은 축복의 말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특별히 11절, 12절을 보면 축복의 대상이 세 대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증인으로 있었던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다 아시면서 답을 안 하세요. 룻이죠? 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라고 지명하지 않고 그냥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룻은 모압 여인이나 혹은 과부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이제 그를 표현하는 모습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표현을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즉 보아스의 집에 시집을 가는 이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룻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헬하고 레아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오게 했던 야곱의 아내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두 여종을 통하여 총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두 여인입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그렇게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이 룻이 그렇게 집안을 살리고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문제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룻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지난 10년간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가는데 이 여인이 아들, 딸 많이 낳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룻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많아지기를 축복하는 내용은 내가 또 한번 뛰어넘어야 될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던 장로와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레아를 먼저 쓰지 않고 라헬을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레아를 먼저 썼다면 이건 아시죠? 레아가 언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 있던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계열을 따라가면 레아만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총 6명이 되니까요. 근데 라헬을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먼저 썼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아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세 아내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보아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라헬 역시 불임이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불임이었었죠. 그래서 그 불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먼저 넣어서 아이를 낳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불임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1번, 12번째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임이지만 은혜를 열어 그 태를 낳게 할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룻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질 것을 생각하며 라헬과 레아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베들레헴, 특별히 에브라시라고 하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역과 관계가 있는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게 됐을 때, 그때는 그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아이를 낳다 죽게 됩니다. 죽어 장사 지낸 곳이 어디예요? 네, 베들레헴 길 에브라다란 말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룻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만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었던 그 지역에 묻힌 여인이 라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 앞에 기록되고 있고, 또 라헬과 함께 야곱의 아내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들을 낳았던 레아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 속에서 룻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덧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 그것이 문제이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것처럼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했던 대상은 보아스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즉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보는데 여기 또 에브라시라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라헬이라는 그 여인의 묻혔던 장소와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 표현되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말했던 그 표현입니다. 즉 그의 명예와 권세가 그리고 그의 존경과 그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베들레헴과 이 에브라다 안에 그대로 존속되고 끝까지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장로들의 축복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가 보였던 이 행위, 그가 행했던 이 모습, 이것은 그냥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름이 기억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덧입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정의 재산을 찾아주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재산에 추긴할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상당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재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고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몰락하고 그 개인의 삶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유력한 자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유력한 자로 끝까지 그렇게 존귀하게 명예로운 자가 될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아스가 축복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상속자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하여 태어날 아이가 베레스가 태어난 것처럼 굉장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났던 그 베레스가 갖는 중요한 위치를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낳을 아이가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에게 유다는 자기의 조상입니다. 자기 시조예요. 그리고 다말은 시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8장에 가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만 싹 빠지면 사실 36장, 7장, 9장에 연결되는 그 스토리가 너무 매끄러워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 집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8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8장 3절부터 볼게요. 특별히 유다가 수아 사람과 결혼했는데 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59쪽입니다. 창세기 59쪽.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첫 번째 아들이 엘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첫 번째가 다말과 결혼했는데 이 엘이 악하여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오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두 번째도 죽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지금 다말과 엘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 죽게 되자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수혼법에 의해서 동생이었던 오난이 형을 대신하여 다말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첫 번째 낳는 아이는 형의 이름을 따라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이 엘의 아들이 될 것을 원치 않아서 다말을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두 번째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 셀라도 혹여나 형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할까봐 다말을 멀리 집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가정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한 가정의 이름을 세우는 일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셀라가 성장하고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어먹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시간이 지나도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부르지 않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창녀로 둔갑해서 아버지와 잠을 자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3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고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래서 쭉 대화가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석 달쯤 후에 이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유다가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다말은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는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결국 세라와 베라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쌍둥이로 사실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 이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다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처럼 이 보아스의 가정에 태어날 상속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아이는 유다 가문의 베레스처럼 한 대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상속자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로와 백성들이 축복했던 대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는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에 관한 화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유다는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실패한 인생을 그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실패한 역사를 다시 한번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곳에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문제가 지금 룻기라고 하는 한책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이라고 불려지는 유다 지파의 어쩌면 오점과도 같은 과거의 아픈 현실을 지금 보아스가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계대결혼으로 기업무는 자의 그 법을 이루는 고엘자로 그 일을 똑같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점에서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우리는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모압 여인이란 말은 모압 지방에 태어났던 모압 후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유다 이야기만큼 뜬금없는 이야기가 또 한편에 있습니다. 바로 롯에 관한 이야기예요. 롯. 룻이 아니고 롯. 롯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물론 딸들이 한 일이지만 어쨌든 딸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에 쓸 필요는 없는데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의 창세기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풀리지 않는 과거의 아픔을 갖고 있는 문제가 오늘 보아스가 자기 조상들의 실수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이 그 과거의 아픈 부분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는 그냥 한 시대의 한 인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아픔과 얼그러지고 깨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주체적으로 역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유다야만큼이나 어찌 보면 롯만큼이나 아픈 구석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두 개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남아있는 구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아픔들, 가장 큰 아픔은 우리의 죄악이죠. 아담과 함께 저질렀던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대신 그것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아픔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아스처럼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고엘자가 되고 계심을 간절히 믿고 그렇게 따라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축복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결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쩌면 룻이 지난 10년간 아이를 못 낳은 것은 하나님이 막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태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주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룻이에요? 하나님이죠.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은 지난 10년간 불임했을 때 이것이 자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남편의 문제인가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 속에서 이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힘들 법한 이 일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주어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담히 그 상황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룻이 그러했고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보아스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해 줍니다. 사실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한 것은 아마도 보아스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개 아래 보호와 상을 받으러 왔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2장 11절 12절의 내용이 이곳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남편들을 만나고 그 남편들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1장 9절의 내용이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마음을 당하여 룻에게 축복을 했고 그 내용이 오늘 4장 말미에 와서 아이를 임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대상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보시면 사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이에요. 룻에게 축복을 하고 룻에게 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모든 찬사와 영광과 축복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단지 이 이야기가 그냥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한 가정이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멸망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인물은 나오미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야기 처음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그 소망 하나를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나오미는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빈 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텅 빈 이 삶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무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빈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자녀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 포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까지 해요. 결국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오벳은 더 이상 보아스와 룻의 아이가 아니라 나오미 아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이름을 따라서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영원히 존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아스와 룻이 낳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오미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은 이 오벳이란 말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종,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오벳의 출생과 함께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는 한 나오미의 가정, 즉 엘리멜렉의 가정은 영원히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자라는 말이 사실은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쑥 1장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했죠.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벳이라는 아이의 출생과 함께 나오미는 과거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랐던 즉 자기의 텅 빈 삶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이 없다고 할 그 고백의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한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절체절명에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 속에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룻기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나오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던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함께 나눕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룻과 나오미, 보아스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 민족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